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 주일에는 1절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주께서 소유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실에 눈을 뜬 사람은 자기 몸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귀한 피를 흘려서 값주고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구나. 그분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주님,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 자신이 그 심령 좌소 의자에 앉아 있는가? 내가 중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가? 오늘 설교 본문 2절 말씀은 1절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복된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리고 주님의 소유인 내 몸을 주께서 경영하시도록 운전하시도록 드린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 좌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히 시간을 내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중심 좌소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면 그 사람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급속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주장해 주셔서 이 진리가 아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진리에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때 보면은 20, 30년 동안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었던 그 사람에게 그 집회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뭔가가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2024년 1월달 우리 교회 함성 말씀으로 제가 지정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많이 반복해도 과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J.B. 필립스라고 하는 이가 신약 성경 전체를 사역,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번역한, 어찌 보면은 풀어선 메시지 성경처럼 그러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J.B. 필립스 본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own mo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둘러싼 세계가 당신을 그 주형틀로 우겨넣지 못하게 하라. 아주 의미를 잘 캡처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당신을 카멜레온처럼 몸 색깔 변하지 못하게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설교의 3분의 2는 이 단어 하나에 집중할 것입니다.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많은 것, 큰 것이 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대를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아이온. 뜻을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아이온은 일정 기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팬을 이야기하죠.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의 이 기간 타임스팬을 아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장소와 공간이지만 그기를 다스리는 주체와 거기에 사는 존재들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동일한 공간, 동일한 땅.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스리는 주체와 거기 사람들의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고 이 세대를 성경이 아이온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아이온이란 뜻은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럼 목사님, 이 지구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어느 시간이 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아이온이 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구가 파괴되거나 지구가 없어지고 다른 지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지구를 주시나? 아니, 지구는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길 겁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통치하는 주체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의 아이온, 이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색깔과 이후의 아이온,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은 다른 색깔을 띨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민족이죠. 한반도가 일본 제국에게 지배를 당했던 기간,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35년 기간을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요. 동일한 한반도 땅이지만 일본 통치 아래서 자유를 잃고 35년이 지납니다. 이 35년이라는 일정 기간을 헬라 개념으로 아이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동일한 한반도 땅이에요. 남북. 지리산은 여기 있고 한라산은 저기 있고 동일한 땅이에요. 한반도 땅.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되기 전에 아이온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한 땅이었어요. 그때 아이온.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그 한반도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한반도의 땅이란 말이죠. 동일한 지구, 동일한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대기권을 벗어난 무한 우주 공간, 동일한 장소와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스리는 주체와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피조물의 상태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태의 세상, 그것을 이 세대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아이온 이 말씀을 밝히는 다른 성경 두 구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상, 세상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이 아이온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로마서 12장 2절처럼 아이온입니다. 지금 이 세대라는 아이온과 다음 올 세대의 아이온 가운데서도 동일한 지구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늘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라 제가 강조했는데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그대로 진행될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이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월드도 아닙니다. 이거는 에이지, 이 시대의 끝에도 이런 뜻입니다.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he end of the age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아이온의 종료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아이온은요, 비정상적인 상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반드시 끝이 나요. 최초의 사람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아이온, 비정상적인 상태의 아이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마음이 분주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든지 평강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애를 써서 겨우 조금 맛보고 하는 이 상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 주님께서 아름다운 그 아이온을 위해서 이 아이온을 종료시킬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비정상적이고 불규칙적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아이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아이온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잠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일정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십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어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의 아이온이 바람지 못한 상태인지.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체가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사.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코스모스겠어요? 아이온이겠어요? 아이온. 지금 어떤 신적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안 좋은 인격을 가진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아이온을 지배하는 이 세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믿지 않아 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작업을 하셨어? 이 존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대를 주장하고 군림하는 신적 존재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개인을 지금 현재 세대에서 구출해서 지구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에 놓으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아이온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여기 해당되죠. 지금 우리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했어요. 그런데 구출했는데 참 재밌는 것이 전혀 악이 없는 불완전함이나 무질서가 없는 여기서 구출해서 주님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상태의 구출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주님 나라에 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동일하게 다른 갈라디아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업을 위해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동일한 언어를 써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이 다른 차원의 세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이온 말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조화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차원의 세대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른 차원의 다스림,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오기를, 도래하기를, 모습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이 세대는, 지금 현재의 present ion은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ion에 여러분이 헌신하거나 충성을 다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illustration이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제국이 침략전쟁을 일으켰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중국도 그때 삼키려 했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륙도 사실은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에서 미국과 영국의 연결을 차단할 계획을 일본이 추진했고 그때 여러분 제2의 진주만 사태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주에 있는 그 다윈시를 일본 폭격기 188대가 진주만 습격 가듯이 동일하게 그 다윈시를 때립니다. 엄청나게 살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도 아주 막 긴장이 엄청났죠. 그래서 오클랜드 근교에 여러분 보시면 해안 진지, 방어 진지 보이잖아요. 그때 써먹지는 못했지만 사실 일촉 즉발이었어요. 어떻게 진행되었으면요. 만약에 일본이 승승장구를 했으면. 그런데 4년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일본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압니다. 물자도 부족해지고요. 그런데 무수한 살상을 하면서 끝까지 저항해요. 4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뉴질랜드도 얼마나 긴장한지 몰라요. 근데 1945년 8월 6일이 되었을 때 아침 8시 15분에 미 공군이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라고 하는 15킬로톤급 원자폭탄을 투하해요.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배트맨이라는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참고로 리틀 보이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별명이고요. 배트맨은 보셨습니까? 누구 별명인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별명이 배트맨이었거든요. 그래서 리틀 보이 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 배트맨을 터뜨려요. 그때까지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는 전략지점을 빼앗고 뺏고 하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거든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 갑니다. 그런데 일본 두 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됨과 동시에 즉각 전쟁이 멈춥니다. 우리나라는 9일 뒤에 해방이 되고 다른 나라들도 전쟁에서 자유케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과 더불어서 이 아연이 끝이 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모든 불편함이 스탑돼요. 평화의 왕께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평강이 확보가 됩니다. 모든 전쟁이 쉽니다. 가정과 가정 사이에 불화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마귀가 천년 동안 자취를 감춘 그 천년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취를 감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됩니다. 왜 그런가? 지금의 세계, 아이온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존재인 마귀가 1000년간 감금사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적 진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곧 없어집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 주체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적 존재, 군림하고 있는 그 존재, 합법적인 무언가를 찬탈한 그 존재, 그가 물러나고 합법적인 왕으로서, 주체로서 그 주님이 직접 육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님이 바뀝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헌신하거나 충성을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이 없습니다.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제강점기 아래 살던 45세 된 어떤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오늘 1월 14일이니까 1월 14일이라고 생각합시다. 1945년 1월 14일이에요. 살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떠들어가고 저렇게 수탈하고 막 살기 힘들어요. 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945년 1월 14일 신년이 되었을 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본군 앞잡이가 될래. 그래서 일본군 밀정이 되어서 동족을 배반해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8개월 뒤에 딱 8개월 뒤에 일본 천하가 끝날 거라는 것을 모르고 8개월 동안 일본 밀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되찾고 그 일본 앞잡이가 된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록도 지나가대요. 이 세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헌신하거나 충성을 맹세하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영구히 거주할 것처럼 인생을 쓸게 하거나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흉내내면 안 됩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에 파충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째, 양눈이 따로따로 움직임이 가능하다. 저는 눈을 이쪽으로 모으는 것은 가능한데 한쪽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잘 모르겠죠, 아직. 긴 혀를 재빨리 움직여 곤충을 잡아먹는다. 세 번째, 이걸 주면 나을까? 주변의 빛깔에 따라 자유자재로 몸의 색깔을 바꾼다. 카멜레온.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몸통 색깔을 바꾸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 놀라울 정도로 신기해.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면서 살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것이라. 세상을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칼날을 본받지 말라고.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색깔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꾸는 그 사람. 자신의 주체적인 어떤 또렷한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가 그를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영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것,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다. 세상은 참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체감하는데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환경은 아주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정말 힘이 셉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힘이 세워질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주장하고 있으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지금 내 자신이 하는 말을 관찰해보고, 행동을 관찰해보고, 습관, 패턴을 관찰해보고, 시간을 관찰해보면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스스로 무의식 가운데 착각을 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늘뛰기를 하듯이 변화가 심하고 내면의 평강이 없으면은요, 내가 스스로 영적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세상적인 무언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작업에 한동안 씨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작업 없이는 그 사람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중심 좌소에 앉아 계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질서와 조화가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반복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도가 그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뭔가 늘 이물감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말씀을 맺기 전에 본받지 말고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견본이나 모형을 따라 닮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붕어빵틀이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계속 동일한 것을 찍어내는 거죠. 그것이 본받다라고 하는 수스케마티소라고 하는 동사예요. 원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재료만 넣으면 동일한 것을 찍어내요. 요즘은 붕어빵 그것을 가정용으로도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후라이팬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 이걸 붙잡고 2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은 보통 이제 붕어빵 두 마리가 탁탁 찍혀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3만원 밖에 안 해요. 똑같은 모양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오는데 항상 그런가? 항상 똑같은 모양이에요. 요새 수스케마티즈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찍혀져 나오는 붕어 모양으로 파낸 쇠 판에 붕어빵 재료 믹스를 넣으면 분명하게 그 형태로 찍혀져 나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한 1000번쯤 작업을 하면은 다른 게 새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한 2500번쯤 하면은 새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여신이 붕어빵을 찍어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수동태죠. 우리는 이 세대를 적극적으로 내가 본받기로 능동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do not be conformed to 이렇게 돼요. 수동행위, 수동행위. 이 세대가 찍어내리는 대로 방치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저항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올해가 시작된 지 2주 됐지만 세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찍어내려고 그래요.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동화시키려는 그 작업을 이 세대는 이 세대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다가오는 그 세대가 되기 전에는 이 압력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내년에는 더 거세질 거라고 그래서 전략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만족된 진정한 행복함이 있는 내 안에서 여러 인격이 막 다투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싸움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를 세상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세상 사람으로 찍어내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신자는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어보자 할 것이고요.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죄와 악한 자의 다스림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공존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 아닙니다. 고린도 도시 일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서 삶을 영위하되 그들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부정한 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비극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포르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TV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치 영적 양식을 받는 것처럼 의존하기 때문에 그 채널 운영자화 되어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아이온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에 눈을 감을 수 없어요. 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어. 가능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의 산재물로 들으시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 좌소에 내가 앉아있다면 즉각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운전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자유함을 한번 맛보아. 그 성하심을 맛보아.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맛보아.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는요, 이 세상이 나를 붕어빵에 넣어서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저항하는 개인의 메커니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개인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방어 메커니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2장 2절 후반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처소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따라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아마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다른 특별 메시지를 짧게 준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안한 또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다음 메시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이 세대에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왕이 되어서 다시는 삶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유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이 주님께서 진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신인 악한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인 것을 알고 세상에 마음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